오늘은 룻기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오전 주일학교 어른 주일학교 제목은 바싹 붙어 있으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그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인 룻이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삭 죽기를 하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 낯선 그 여자가 보이니까 사람 그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지요.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이제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어라. 그 다음에,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참 그,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가는 사람은 가까이 좀 있기를 원하잖아요? 친하다는 게 뭡니까? 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마음이 가까워지면 몸도 가까워지는 거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데 처음부터 몸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몸도 부부로 결합이 돼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그 룻을 향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있는 인물이고 또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가까이 있어라 한 내용이 우리하고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율법은 참 좋은 법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 자체로는 참 좋은 법입니다. 다만 율법은 한계가 있죠.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요구는 하는데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불의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율법은 범하면 정죄를 하잖아요. 지키면 좋은데 범하면 정죄를 하거든요. 예, 율법이. 그리고 사형 선고를 자꾸 내린단 말입니다. 저도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이 저에게 너 사형 선고를 얼마나 내리는지 몰라요.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이 내 행실을 지적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 근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율법이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눈에 눈곱이 끼고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데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됩니까? 거울을 보면 그때 알잖아요. 세상에 이 얼굴을 하고 내가 그 아가씨를 만났구나. 라든지, 아, 그 총각을 만났구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거울이 내 얼굴을 더럽게 만든 겁니까? 거울이 내 얼굴에 그런 문제를 만든 거예요? 아니죠. 거울 보기 전에 이미 내 눈에는 눈곱이 끼어 있었고,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있었어요. 거울은 내 모습을 알게 해준 것뿐이지, 거울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건 아니거든.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12월 달에, 12월 12일인가 입대를 했대요. 근데, 입대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감기 증세가 심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콜록콜록 하면서 이제 군에 그 뭐죠? 감기약 사 먹고 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근데 군에 입대하면 신검이라는 걸 다시 받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신검을 해서 그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판정을 받듯이 군에 입대를 하면 그 다시 신검을 받아요. 근데 신검의 첫 번째가 가슴 엑스레이 찍는 겁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슴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다른데 뭐 내과, 치과 이런 데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짝대기 하나 단 이병 하나가 오더니 지금부터 번호를 부르는 사람은 옆으로 선다. 그래서 뭐 7번, 23번하고 막 부르는데 자기 번호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서가지고 따라가니까 또 이제 몇 그룹으로 나누더니 폐 사진에 뭐라고 엑스레이 사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한 사람씩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 폐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 원래 있어야 될그 약간 어두운 색깔이 아니고 흰색으로 구멍이 뽕뽕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그 엑스레이 사진상 폐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다. 그래서 내일 이제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한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엑스레이 이제 제대로 큰 엑스레이를 가서 찍고 판정을 받게 됐는데 그 의사 3명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가니까 그 군의관 3명이 그러더래요. 야, 아무개, 네, 너 임마 이지경이 되도록 뭐 했어? 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임마, 너 결핵이야. 너 결핵이 아주 심해. 넌 집에 가서 오지 마.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군 면제를 받았다고 하던데. 자, 여러분. 엑스레이, 멀쩡하던 사람이 엑스레이 찍었더니 결핵 환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 전에 결핵 환자였는데 몰랐던 거죠. 감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때문에 결핵 환자가 된건 아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걸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에다 막 가서 이거 막 문대면은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죠. 거울은 알려주기만 하고 그 역할 끝이에요. 씻는 거는 물에 가서 씻어야 되겠죠, 물로.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엑스레이가 내가 결핵에 걸린 환자라는 걸 알려줬다고 해서 엑스레이에 가서 치료받을 순 없죠. 치료는 별도로 그 이제 결핵약을 먹고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이란 걸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인 걸 알려줘서 밀어내요, 자꾸.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0몇 장입니까? 19장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실 때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으로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시켜 주지 못합니다.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죄인이란 걸 알려준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하지만 율법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얘기를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다시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와라, 가까이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러시죠. 율법은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버려져 있는 그 죄인인 것을 자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자꾸 오라고 하십니다.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내가 술좀 끊고 가겠습니다. 담배 좀 끊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병다 고치고 의사 선생님께 간다는 사람이에요. 예? 병다 고치고 나는 병원 가겠습니다. 뭐하러 가? 다 고쳤는데. 그죠? 자, 율법하고 달리 예수님은 병자의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많은 그 종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돼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또 자기를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짐을 해갖고 또 가보려고 해요.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신앙이고 뭐고 나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선과 의를 요구한다면 예수님은 야, 너는 안 되니까 내가 해줄게. 예.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온전히 하게 될 것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 아픈 사람하고 하나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다 그래요. 의사 간호사는 좋은 직업이 아니다. 제 딸이 간호사인데. 왜냐하면 아픈 사람만 만나야 되잖아. 그죠? 물론 이제 직장 근무 안할 때는 건강한 사람을 만나겠지만 근무하는 동안은 늘 아픈 사람, 얼굴 찡그린 사람, 괴로운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좋은 직업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직업들도 그렇지만,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의사로 표현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으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번그 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나오죠.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오라 그렇게 초청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님이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누가요? 초대하는 분이 모든 것을 갖춘 거예요. 야, 네가 갖춰갖고 와. 이게 아니고, 율법은 네가 다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돼가지고 와. 이게 율법이라면, 오늘 주님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초대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또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또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래서 한결같이 부족한 자, 실패한 자, 악한 자, 나쁜 습관에 있는 자라도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이 능히 그 죄를 씻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오라고 지금 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 무관심해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모함 여인이고 과부인데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어떤 위치였어요. 룻의 위치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또 보호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룻의 입장이 얼마나 어렵고 난감한 입장이었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룻을 새롭게 만들어주잖아요, 자꾸.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가 뭘한게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되지.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법 적용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벌금 100만 원, 뭐라든지, 죽은 사람한테 징역 1년, 이런 거못 보셨죠? 오히려 죽으면 나옵니다, 감옥에서. 감옥에 살다 죽으면 아직 형기가 남았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시고,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 율법을 폐하거나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첫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 율법은 우리를 구원 못해. 율법으로는 옳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하나님 폐하신 거야. 그거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성경에 율법이 폐하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이 폐지된 건 아닌데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성도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다시 율법 아래 가요. 다시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좀 괜찮아. 다시 자기 의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또 죄를 범하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 하고 정죄 속에 빠집니다. 다 오류예요. 그러면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짧은 내용이니까 굳이 암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다 같이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다시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다시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면,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간다는 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다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는 성도들이잖아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성경 분명히 선언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놓고 떨어뜨리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이제 죽구나 하고 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가만 아니, 이렇게 보니까 다 가고 없잖아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맞아, 이제 이번에까지는 죄 용서해 줬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다음부터는 그래, 이번까지 용서받으니까 다음에는 잘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죄를 범치 마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콩나물 좀 사오너라. 제가 꼬마 때너 콩나물 좀 사오너라. 그럼 제가 어떻게 사옵니까? 사오라고 하면서 뭘 주시죠? 콩나물 값을 주시죠, 저한테. 군대에서는 안 그런데요. 군대에서는 고참이 신병한테 500원 주면서 너그 가서 소주 두 병하고 오징어 한 마리 사와. 이러면 이제 신병이 가면서 그때는 또 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거기서는 알겠습니다. 뭐 충성하고 500원 받아갖고 지돈 이제 해가지고 그 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고참하고 신병하고 차이점이 뭐냐? 고참은 앞에서 욕하고 신병은 뒤에서 욕하고 그게 차이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군대 고참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토대를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위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야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준비하신 은혜 위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씻으셨고,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음성을 따라 살 필요가 없도록 이루어 놓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간음을 한 건데, 그 여자 보고 죄를 지은 것만 용서해 주고, 죄의 권세는 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또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죄의 종이었던 신분, 죄의 종이었던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냥 막죄 짓고 아, 다 은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또 범죄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반석, 그 견고한 터 위에 서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에 근거해서 죄를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루시 보아스 곁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있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동안에 정말 복된 여인이 됐던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 은혜 아래 사는 그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